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며 또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자인가를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를 마치고 아모스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재미없는 그 소서신저 하는 것보다도 또 신약에 한 군데 하고 또 구약에 가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다시 또 구약의 성경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인데 항상 그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인사말이 그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서신들이 서신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인사말에부터 그 담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인사만 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 그 이유를 그 서두에 인사말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인사말 속에다가 지금 뭔가 암시를 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신자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지금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는지 좀 짐작을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베드로 서신만이 아니고 그 바울 서신에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또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의 대사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낸 분의 대리자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하는 그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표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개인의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또 들은 바 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말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분명히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말하거나 또 자기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하는 말이나 사도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도를 보내신 분이 하는 말이고 또 보내신 분의 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가 행한 모든 말이나 모든 일들이 보내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건 사도를 보내신 주님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이구나 또 사도가 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사도를 보낸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자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베드로를 보낸 예수님의 말이다.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듣는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베드로의 그 서신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모든 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좀 뭐 알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낸받은 사도의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듣는 자에게는 어쨌든 신앙의 기준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주를 부인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죽으신 뒤에는 고기 잡으러 바다로 돌아가 버렸던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애당초부터 어떤 그 주님을 부인했고 또 주님 죽으신 뒤에는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이제 사람이기도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의 대의자로 또 사도로 그렇게 세워서 일하시고 계시는 또 이런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고 동일한 죄인이거든요. 또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두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 그걸 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일컬음된 베드로가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일절에 그 대상이 나오죠.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그런 그 지역들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뭔가 좀 편지를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편지를 써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권면해야 될 그 상황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들 신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었어요. 믿는 자에 대한 그 어떤 중상모략들이 그 당시 난무했고 또 약한 세력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것, 또 폭력을 일삼고 그런 또 사회적으로 이제 왕따가 되죠. 고립이 되고 또 추방 쫓겨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편지 쓸 때에는 아직까지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로마 황제 네로의 그 큰 박해 일어나기 그런 전이었습니다. 네로의 그 큰 박해는 이제 주후 64년 그런 경이었는데 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 편지를 이제 썼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시련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의 그 신자를 향한 큰 대박해, 대환란 그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신자가 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고난의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의 직면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또 이제 흩어지기도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려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신자들을 자기는 이제 사도라 부르고 그 신자들을 뭐로 부르고 있냐면은 나그네라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신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뭐 아다시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주권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도 받고 또 불리한 그런 대우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르가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연약한 자에 포함시켜가지고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그네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 땅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들이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가야 될 참된 자기의 본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그네의 고향이고 안식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현재 사는 곳을 자기의 터로 자기가 계속해 발붙고 살 그러한 터로 생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또 역시 나그네예요. 언제든지 나는 이 땅에서 떠날 자다.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을 이렇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나그네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가 보고 있는 신자의 본질이에요. 아, 너희는 나그네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너희는 연약한 자, 약한 자다. 너희의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형제가 되는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대해서 가지는 베드로의 시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은 성도에게서 하나의 별명이 될 수가 있고 또 성도라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30년의 그 오랜 세월을 보내었는데 이 그동안에 베드로도 온갖 풍상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확인한 진리가 뭐냐면은 이 땅에는 안식도 없다. 또 쉼도 없다. 결국 신자는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자다.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게 인생이 있어야 진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인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 이게 사도들이 보고 있는 공동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런 것들을 신자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은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미 체득을 한 것이죠. 이미 주님께로부터 배운 진리인데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많은 어려움과 쉽지 않은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걸 베드로가 체득을 한 것이죠. 그래 나그네라. 자기도 나그네고 서신을 받는 모든 신 나그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되새겨 주면서 그들도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고난을 어려운 것을 신자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어차피 떠날 자다. 그걸 인식시킴으로써 나그네로서의 신자의 삶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낙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 본다면은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렵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 믿은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겠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낙은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낙은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도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또 사도 의도대로 말씀을 들여다본다면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 그게 신자로 옳은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 우린 이 땅에 낙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얘기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낙은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낙은애라 하면서도 낙은애 잘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어떤 평안과 좋은 길, 항상 그러한 길만을 내놓으려고 주는 이러한 것들은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낙은해라, 그걸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낙은해로서의 삶이다.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그 나라, 그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너희다. 그게 신자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다,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낙은이로구나, 이걸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내 땅이기 때문에 그 내 땅이 들어가서야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이다. 항상 그 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실들, 어려움과 그런 현실들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돌아갈 본향이 결국 내 영은 안식처고 주님 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낙은애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낙은애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은애로서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 낙은애는 우리 성도의 이 세상 삶의 고날픔을 반응해주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진리의 그런 삶을 체득했던 겪었던 그 나이 많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걸 잊지를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 낙은애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하고 보면은 참 신자로 산다는 게 참 별 재미도 없고 너무 삭막하고 또 서글퍼지는 뭔가 그런 느낌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를 보면 또 안 그래요. 그 낙은이 된 신자 그렇게 삭막하고 서글픈 것만 또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 있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2절은, 그러니까 1절은 낙은해라 이렇게 말하고 2절은 우리가 낙은해로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나그네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물론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뭔가 좀 잘 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결국 나그네지만 어렵고 그것도 고달픈 삶이 당연한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그들이 바로 신자다. 결국 그 나그네로 살아간 신자들이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게 뭐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담겨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담겨있는 존귀한 자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결국 나중에는 영원토록 다른 세계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성도 그게 우리라 그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려서 결국은 그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되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언제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창세 전에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 전에 아셨다. 그런데 창세 전에 아셨다는 것이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뭐 잘해서 하나님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미리 아신 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것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기 위해 선택하셨느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피뿌림을 위해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피뿌림을 위해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구별입니다. 그게 성령을 거룩하신 것이 구별했다는 것이고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소속시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인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라 구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순종과 피뿌림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뿌림을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믿기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사람이란 걸 내가 부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내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난 이제 이 땅에 살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에 의한 순종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 이걸 알고 옛사람을 내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세상으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본향인 걸 믿고 살아가는 이것부터가 바로 순종이란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렇게 불러냈는데 소아시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이러한 신앙을 이제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저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계신 그것만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게 믿음을 사는 것이고 그게 순종이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 피 뿌린 곳 죄사함을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죄사함에서 계속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죠. 나는 죄 용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죄사함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위해서 택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도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나라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워놨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게 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고난의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길 그것을 이 땅에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없고 나그네로 그냥 뭐 괴롭고 힘든 그런 길을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신자라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살도록 해야 하겠고 또 이러한 삶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잘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이미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인내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인내하는 자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의 그런 은혜의 풍성함 그걸 우리가 깊이 맛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 그게 좋을 때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 그러한 삶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냐 그걸 깊이 돌아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나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 그 속에서 낙심한 것이 없이 그저 우리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준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이 내 할 일이다. 항상 거기에 여러분 모두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은 내 본향이 마치 세상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모든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두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어떤 고난과 또 어려운 것들, 또 힘든 것들이 있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나그네 할 일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